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돌아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관용을 보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이처럼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뭘 어떻게 하라 그런 말을 좀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뭐 기뻐하라든가 또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그 구절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이처럼 뭘 어떻게 하라 그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 그런 요구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 우리에게서 뭔가 보여지는 문제고 우리 행함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네,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사도의 말처럼 뭔가 행하려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그 구절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한다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일을 부지런히 힘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을 그 의미를 좀 달리 생각해 본다면은,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주기도문의 그 얘기고 용서하라는 그런 예수님 얘기의 뜻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 보고 뭐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용서받은 자임을 남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이 용서를 받은 자라면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 노력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용서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만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고 또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또 받아들인다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증거는 내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게 그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주님의 용서가 나로 하여금 다른 자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만약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 용서를 알고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용서하라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 용서하라 이런 말이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빼버린다면은 세상에선 누구에게도 용서해라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용서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용서해라 이런 말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바로 나의 용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선언도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라 이 말도 용서하기를 힘쓰라 노력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노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용서라는 걸 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뭘 하라 이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것은 이걸 실천을 해라 이러한 의도라기보다도 우리를 돌아보도록 만들기 위한 말씀이 바로 뭘 하라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관용을 보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도록 실천해라 노력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좀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돼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 내가 관용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것밖에 남을 게 없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용서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용서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차원이 바로 용서한다 이런 뜻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주님의 용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각각 자기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신자인데 그 용서하면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가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보여진다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신자에게 용서하라 이 말은 네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용을 보이라 이것도 관용을 실천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관용하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관용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관용을 받았다면 그게 여러분께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관용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님의 관용을 받은 자인가 받지 아니한 자인가 이것은 관용을 보이느냐 보이지 아니하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용을 보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관용이 뭐냐 관용이란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관용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 뭐 다른 사람의 관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용이 어떤 거다 이런 머리에 푸듯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국어사전 보면 관용을 갖다가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이게 관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도 거의 다 이런 의미의 관용일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뭐 바다같이 막 넓어가지고 어떤 일을 있어서도 다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다 넘어가주는 이런 것을 가지고 관용을 베푼다 참 관용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용을 보여준다면은 그 관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마음이 좁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다같이 넓어야 되고 또 어떤 일에서도 화를 내기보다도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아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관용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게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 이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세상에 듣고 배운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부모에게 배우고 또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도 이래저래 주워들은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상식이고 지식으로 우리에게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지는 식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다시 또 용서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말한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 주는 거, 그래 내가 알았다 봐줄게, 이런 차원이 다 용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용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용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잘못을 따지지 아니야, 그냥 어떤 것을 해준다, 이게 용서,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자비하실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 이걸 생각해 볼 때에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한 용서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날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용서, 다시 말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그 마음에 주님의 용서가 있는 그 사람만이 바로 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관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용은 그냥 사람이 자기 성품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짐에 대하는, 그냥 어떤 넘어가주는 이런 것이 관용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바울이 관용을 보이라 이런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해를 해버린다면은 그냥 뭐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기 쉽장이라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한 관용은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도 온유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온유고 겸손이라 그 말이죠. 예, 관용도 역시도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관용이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서 13장 14절. 제가 뭐 성경 찾아보란 말 되게 안 하죠. 찾아보란 말하는 건 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장 14절 보면은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 해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매례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관용치 아니하며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관용치 않고 아끼지 않고 면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관용, 이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관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해야 될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관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메라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랬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역시 관용은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해가지고 관용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을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것을 가지고 관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관용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처럼 관용이 뭐냐, 이걸 먼저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용서가 단순히 내가 남을 용서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닌 것처럼 관용을 보이는 것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차원이 결코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관용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관용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을 아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관용은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아는 자가 진짜 남을 용서할 수 있다, 이랬다면은 관용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관용을 아는 사람, 그 관용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관용을 보일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불신자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관용을 알고 그 관용 아래 살아가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여기고 이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하나님의 관용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아니냐. 그러한 너희이기 때문에 관용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는 것하고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됩니까? 그 둘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관용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하고 둘 다 똑같다. 근데 저는 뭐가 더 쉽냐면은 주 안에 기뻐하는 게 더 쉬워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항상 기뻐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둘을 놓고 비교한다면은 주 안에 기뻐하는 게 더 쉽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기뻐하라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지금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개인적으로 내가 주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지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5절에서 관용을 보이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얘기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관용은 내 마음의 상태가 기뻐한 그 마음의 상태가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이게 관용을 알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 어렵다 그 말입니다. 왜 어렵냐 다시 또 말할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했을 때에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말만 두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아 십자가를 믿는 게 뭐 어렵노. 그냥 내가 예수를 생각할 때에 분명히 주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아, 나 그거 믿는단 말이죠.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린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은 살아가는 것으로 증거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는 것으로 믿음을 증거드릴 때에 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말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 그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증거된 모습이라 그 말이죠. 십자가가 내 생활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 믿음이 삶에 적용될 때에 믿음이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 내 욕심을 두지 않는 걸 요구할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참 무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여러분들이 방구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십자가 생각하면서 야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십자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면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그 믿음의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네 삶에다가 믿음을 집어넣어야 된다. 십자가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다 보니까는 무지하게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 그냥 내가 머릿속에 예수를 생각하는 거 십자가 생각하는 이것은 진짜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짜의 여부는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는 것으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원하느냐 원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가만히 앉아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다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서 생각하다 본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생각만 할 때는 예수 때문에 받게 된 손해나 어려운 것들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갖다 할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는가?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내 삶에다 그대로 모시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과 손해본다는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에 세상을 잃기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해버린다면은 그것은 뭐 내가 예수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 증거가 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이것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고 십자가 대해서 듣고 축복이 듣고 구원에 듣고 있으면은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냥 십자가 내 구원의 모든 것 같고 천국만 바라봐지고 이런 느낌이 오고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십자가로 말하면 그 기쁨을 실제 삶에서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살아가 보려고 하다 보면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간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저런 여러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기쁨 다 빼앗아가면 요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관용을 알게 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삶에 관용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 네 삶에 주님이 있으라 이런 얘기죠. 그게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뭔가 껄끄럽다. 그렇다면 그건 진심으로 예수가 좋아가지고 믿고 있는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일 수 있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런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다 그 말. 그리고 그 증거를 실제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므로써 보이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처럼 믿는다 믿는다 이 문제는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엄청 힘든 일이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될 문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문제만큼은. 그래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믿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믿음을 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을 용서를 보이는 신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받은 자로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본문의 말대로 하면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관용을 알게 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관용을 베풀었다 이런 말이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음식을 맛을 봐야 음식이 맛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을 줘가지고 믿음을 보이라 그 말이고 용서를 줘가지고 용서를 보이라는 것이죠. 관용을 줘가지고 관용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야 내가 관용 받았구나 내가 용서 받아 아이고 좋아라 이걸로 끝나는 이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가 이걸 모르는 모습밖에 되지를 않은 거예요. 보이고 알리라 증거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왜 존재하는가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신자만큼은 날마다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바울이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뒤에 또 무슨 토를 붙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관용을 알게 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주가 가깝다 이런 말을 왜 하는가, 왜 주님 가깝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자가 관용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 뭐냐면 주님이 가깝다는 걸 아는 것, 이게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찾아보실랍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런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분이고 또 말에 있어서 실수도 없는 완벽한 그런 분입니다. 자,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죄가 없고 실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분이라면은 그런 분이 세상에서 욕받고 비난받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이 있어 비난받죠.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욕을 받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완벽한 그런 분이었는데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잘못한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당연한 것이지만은 잘못한 게 없는 욕 먹는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억울함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욕한 자에게 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핍박한 자를 내가 위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내가 메시아인데 나중에 두고 볼래? 이런 위협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말입니다. 그냥 마음이 좋아 그런 것입니까? 그 다음에 성품이 좋아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에 대한 모든 그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 모든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은 욕을 하면 욕받은 것이에요. 관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욕한 자에게 욕을 아니했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들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데서 관용이 나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데에서 관용이 나와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더 적게 가지려는 그런 자세에서 관용이 나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용하지를 못한다면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을 끝까지 챙기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관용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 찾으려고 하고 내 억울함 끝까지 그 사람에게 욕을 해서라도 풀어내려고 하고 내 권리를 챙기려고 하는, 내 걸 챙기려고 하는, 여기에서 관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끝까지 챙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것에 대한 포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양보나 비리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에도 그것을 내가 정지하고 심판에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모습밖에 보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알아야 될 것은 공의로 심판한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도 더 공의로운 판단으로 세상을 판단할 분이 존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스스로 욕을 받고 고난받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판단은 다시 오실 주님께 맡기는 게 옳다 그런 얘기죠.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모든 걸 판단해버리고 심판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그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옳고 그러면 내가 가려내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자기를 자기의 잘못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 결국에는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옆에서 욕이 날아오고 애매한 오해가 날아올 때에 그 모든 것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들로서 받아들이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럴 때 관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할 때에 내 속엔 주님이 용서로 그 욕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할 때에 내 속에는 주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 가지고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받아치는 게 나오고 불화와 다툼만 있게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주님께 받은 게 있다면은 그 받은 것으로 살아가셔야 그 말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아이고 좋아라 이거 절대 다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로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성도를 대할 때에도 그 받은 은혜로 대하는 것, 그럴 때는 서로에게 관용이 나와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용을 보이는 모습이다. 어떤 일에서도 주님의 관용으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용납되는 모습이 나와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뭐 그 모든 일을 다 받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불의한 일도 그냥 넘어가라 이건 아니에요. 불의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불의라고 하는 것이 나를 기준해 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일인 게 불의하다 이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관용을 알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관용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서 대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관용은 자연하게 열매로 맺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자가 관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말해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아니다. 그래서 관용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런 결론이 되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생각하시고 그분의 애들을 묵상하고 감사 기뻐하는 것은 참 중요한 신자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있게 하기 필요한 것들이지 단지 나 혼자 기뻐 즐거워하라고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은총을 깨달았으면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걸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유오디아와 순두리와 같은 그런 다툼이 보여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리와 서로 다툰 것은 그들이 서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에게 받은 바 은혜로서 서로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가 주님의 은혜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관용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대하면서 관용하자 이런 결론 내리기보다는 왜 관용을 못하는가 여기에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서로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까 관용을 보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주를 믿는다는 말은 있지만 주님으로 살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관용이 보여지지 않는 건 아닌가, 바로 내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됐죠. 그리고 그걸 위해 힘쓴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을 생각하는 건 쉽지만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이걸 생각하시고 이걸 위해서 주를 찾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섣불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 절대로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나에게 손해는 다 불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판단은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지 관용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맡긴 일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께 잘못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그 사람 있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관용을 보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있게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잊지를 마세요. 우리가 심판의 행사를 하려고 할 때에 관용은 절대로 보일 수 없게 된다는 거 이걸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게 됩니다. 그게 예수의 말씀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같이 주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저도 심판대 설 것이고 여러분 심판 설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불의를 행할 때에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불의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 것을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안타까움이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 불의함 가지고 심판대 설 건데 그걸 생각한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라면 그를 심판하기보다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었고 스디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힘쓸 수밖에 없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울같은 주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저 예수를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주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십자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지,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보이는 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간다면 진심으로 주 안에서 내 모든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도 포기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아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관용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은혜로 대하는 모습이 아니고 날마다 보여지는 것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경쟁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나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와 더불어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로서, 관용으로서, 주님의 그 은총으로서 모든 일을 대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에 관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아는 가운데에서 그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인해서 관용을 다른 사람을 알게 할 수 있는 참으로 신자다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